사무엘하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정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시간도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술로만 말하는 그러한 저희가 아니고 실제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담아져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압살롬의 도적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이 훔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귀중품을 훔쳤던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훔친 그것을 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 역시도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 극히 당연한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인을 바라보고 내 주인을 향한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들을 다스리는 것,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떤 다른 길로 갈 때에 그 마음을 바로잡고 그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항상 그 왕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압살롬이란 사람은 왕이 어떤 사람이냐,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한 채 또 관심도 없이 반역을 지금 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반역을 위한 그 준비 단계로 이제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성문 앞에 나가는 부지런함을 보였죠. 그리고 왕에게 억울함을 들고 재판을 청하러 가는 그런 사람 붙들고 그들 사정을 다 들어본 뒤에 그래 네가 옳다 이래간 말로서 자신은 백성들 편에 있다는 것을 주지를 시켰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자기는 공의로 재판한다. 이런 것을 말함으로써 아주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선전을 했고, 또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붙들면서 겸손을 보였고 또 그들과 입맞추면서 사랑을 보였던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런 압살롬의 그 가장된 인품과 행위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아주 사람이 좋은,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야 저런 사람의 왕이 되었으면 그런 발임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얘기죠. 이걸 두고 성경은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관계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신자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될 그런 필요가 없는 관계라는 것, 그걸 아시라는 겁니다. 누구를 내 사람으로, 내 편을 들을 사람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난 하나님을 알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모인다고 하는 것. 그걸 하나면은 신자의 관계는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 교통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 편으로 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뭔가 그 속에 다른 의도가 분명히 감춰져 있다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신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있을 노력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면은 교회가 어떤 것이냐, 또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사이에 두고 만나는 것인가, 그 점을 여러분은 분명히 좀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된 신자의 관계냐, 그것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본문은 드디어 압살롬이 일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반역을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 말을 합니다. 백성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자기의 털을 갈고 닦았다는 얘기죠. 국회의원들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지역에서 그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효과가 아니고 몇 년 뒤에 나를 신임해서 나를 찍어줄 그 표를 기대하고 그 수년간의 세월을 돈을 쏟아 부으면서 지금은 돈 못 쏟아 붓게 돼 있죠. 어쨌든 수많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압살롬도 보면은 4년 동안 그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얼마나 이 반역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던 그런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4년이 지나서 드디어 자기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위한 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청을 넣은 것입니다. 그 청이 뭐냐면은 헤브론에 가서 자기가 소원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 그런 청인데 어떤 소원이냐면은 8절에 보니까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이건 얘기죠. 자기가 그 암논을 죽이고 다윗을 피해서 아람 구슬에 도망쳐 있을 때에 그때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했고 지금 나는 예루살렘 돌아왔으니까 또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내가 서원한 대로 맹세한 대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청입니다. 물론 지어낸 것이 분명할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서원했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이유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을 소개해서 헤브론에 간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냐 하면 정탐꾼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로 다 보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외치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런 외침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신호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라는 것이죠. 이 압살롬은 4년간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수많은 노력을 공을 들였으니까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믿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압살롬의 그 반역이고 그 반역대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것. 그게 또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이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 반역을 한 것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는 아버지한테 반역을 했는데 왕위를 빼앗으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치적이나 사회적 관점이 보면은 단지 현재 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만 드러날 거라 그 말입니다. 사실 압살롬과 같은 반역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서의 반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 왕권 시대에도 뭐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부 자지를 차지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왕이 폭정을 하니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거 현대 사회에서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을 과연 그러한 반역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잘못이나 그런 반란 이렇게 잘 사람 잘못이나 똑같은 잘못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같은 국가라면은 같은 의미의 반역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 점에서 이방 나라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나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알게 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지금도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 잊지 않고 내 속에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에게 반역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지를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반역을 통해서 내가 왕위에 올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압살롬은 마음에 두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을 향한 반역이 아니고 그 다윗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아신다면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면서 내 속에 은혜를 둔 그러한 삶이 지속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것만큼 여러분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 모든 삶에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라는 이걸 기준해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이 모인 그런 교회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는 풍성한 것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히 주어진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할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할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뭐였겠습니까?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목도한 일, 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가 이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야 되고 그것을 너희 속에서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 요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요구는 하나님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좀 나라를 좀 크게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저기 뭐 믿는 사람을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나가서 뭐 이방나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이 있게 된 그 이스라엘이 힘써 지켜야 했던 것, 그들이 목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은혜의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 은혜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 그게 그들이 할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그 자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에 있어서 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심으로 은혜를 내 속에 두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말하지만은 어찌 보면 항상 그 부족을 느끼는 게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 내 생활 속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뭔가 부족함의 천지, 부족함 투성이 그게 우리의 실체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지금의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 돌려버리는 그러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이처럼 자기가 은혜로 존재함을 모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면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꾸 채우려고 기를 쓰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일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 반역은 이렇게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그 은혜를 두지 아니한 자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모른 채 압살롬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보면은 그때의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고 돼 있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도 없이 압살롬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알지 못했다 이 얘기는 압살롬이 사기쳤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일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 반역을 하고 하려고 그들 초청하고 있는데 그 일이 되어가고 있는 그 일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압살롬을 따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나와 헤브론을 가자 이렇게 하니까는 왜 헤브론을 가자고 하느냐 이걸 살피지도 않고 무작정 가는 겁니다. 자기 뜻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압살롬을 무작정 신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가자 하니까 무작정 그만 따라 나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압살롬을 신뢰한다고 하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압살롬 반역에 참여한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의 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뢰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오락하니까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점을 두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자신의 뜻을 분명히 세워놓고 사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이 없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어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리저리 흔들려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말하는 것은 쫓아가다가 뭐 이쪽이면 이쪽 이런 말하면 이쪽 쫓아가는 그런 식의 신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뜻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걸 분명히 알므로써 내 속에 세워진 뜻일 것입니다. 즉 내 욕심을 나의 뜻으로 세우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뜻으로 굳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속에 내 뜻이 굳게 세워져 있을 때에 누가 나더러 함께 갑시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리 생각을 따라가는 그러한 잘못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을 보면은 자기의 뜻이 없이 살아가는 것들은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그것이 자기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죠. 목사를 신뢰할수록 그런 현상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교인들이 자기의 뜻을 교인이 자신 뜻을 가지고 나오는 걸 상당히 싫어하죠. 목사의 말에만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지시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교인들이 그렇게 돼야만이 목사 의도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되어가는 일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뜻도 없이 그저 저 사람 신뢰한다 이걸 하나만 가지고도 그만 시킨 대로 하는 거 뭐 이런 사람이 목사에게는 딱이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가지고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저런 토를 달고 따지는 그러한 교인을 목사가 제일로 꺼려야 합니다. 제일 싫어하죠. 왜냐하면 목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백성들을 철저히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4년간 세월을 허비한 것처럼 목사로 교인을 자기 사람 만들기 애를 쓰는 것도 많아요. 내 사람만 되면은 내가 하려고 한 일에 무작정 편들어 줄 거고 따라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신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지시를 받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내 뜻으로 세우고 살기 때문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신자고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의 뜻을 세우고 살아가면은 교회가 너무 질서가 어지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뜻을 세운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내 욕심을 위한 뜻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한 뜻을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나의 뜻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각기 자기 뜻을 세운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만의 동일한 뜻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뜻을 세우고 만난다면은 그 뜻은 사실 동일한 뜻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깁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항상 그러한 뜻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아는 신자라면 내 속에 세우는 뜻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이게 한 사람으로 뜻으로만 세워지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의 뜻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그러한 뜻을 내 속에 세우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이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교회가 뭘 하고자 하고 뭘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신자로서 옳은 것이냐 그걸 살피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이 한 말이니까 찬성한다. 그건 내 생각도 내 뜻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내 뜻에 의해서 옳고 그를 판단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뢰한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무작정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 생각 없이 압살롬을 따르는 그런 사람의 수준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기도 모르게 죄에 동참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200명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반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데도 그걸 전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저 압살롬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찾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신자의 관계는 세상 사람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해가지고 모인 관계가 신자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관계가 너무 쉽게 세상 관계로 전락되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편들어주고 싫어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외면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바를 지키지를 못해서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전락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고 우리도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은 분명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러한 구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는 단지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들 그들만 있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 교회로 나온다면 결국 그 구분 속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결국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구분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형제로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뜻으로 분명히 세워두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단지 하나님 이걸 줬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고 이걸 누릴 수 없는 그런 악한 나에게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이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 그 점을 생각하시란 얘기입니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놓은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에덴 농산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에덴 농산은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의 천국이라고 하는 건 무슨 뭐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먹을 게 뭐 풍부하고 걱정심 없어서 천국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적인 경치 좋은 그런 환경적인 천국은 지금도 지구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에덴을 천국이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은혜를 그냥 누리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땅과 하늘이 있게 하시고 그곳을 다 채우지 않습니까? 물고기로, 짐승으로, 식물로, 나무로 꽉꽉 채워놓으셨습니다.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전혀 부족함이 없더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드셨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나중에 만드신 것, 그것은 너는 그냥 누리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전혀 부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람이 일해가지고 채워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해가지고 채워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지금 있는 것에 부족을 느낄 때밖에 없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미 천국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히 채워졌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이 곧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에덴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에덴 동산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로 채워내야 될 건 없다는 것.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나는 족하고 난 그걸 누리고 살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오히려 교인들로 하여금 부족을 자꾸 느끼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당신들 이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꾸 뭔가 채워 넣어가지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른 교회는 이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이 경쟁심을 유발하고 자존심을 건들면서 교회에서도 천국을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그런 말들을 통해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저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런 목사가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오라 하니까 오면 되는 것이고 이런 수준에 있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판별하신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나버린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부족함을 갖지 않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품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안 했다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것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으로 감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다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품이나 그가 한 착한 일에 속을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인품과 착한 일이 우리를 신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품 이런 건 이방인에게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 거기에 그만 속아 넘어가 버린 것이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느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걸 보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도 나의 인품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 항상 그걸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분명히 욕을 먹고 비난받는 그러한 일은 하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에게 살펴야 되는 것도 인품이 아닙니다. 은혜를 증거하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자기 욕심을 집어넣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살피셔야 됩니다. 압살롬은 악한 자였는데 백성들은 압살롬은 악한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무 뜻도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수준의 신자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뜻이 살아있는 신자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는 신자 그러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뢰하는 목사의 말이라고 해서 무작정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살피면서 옳다고 여겨질 때에 함께하는 따르는 그 말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 자신부터 여호와 앞에 옳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여겨지면 결국은 누구라 할지라도 다 옳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역시도 은혜를 잊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면서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만을 가지고 부족하다 하면서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불의함을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을 그게 여호와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부터 먼저 아시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압살롬 같은 반역자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전히 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 아래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은혜와 사랑을 풍족히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 마음이 빼앗겨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아심으로 인해서 그걸 여러분 뜻으로 굳게 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가지고 모든 걸 살피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믿음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하나하나 따져볼 때에